아버지 예수님, 오늘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을까? 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표현하셨던 호세의 응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뭐랄까요? 의미, 히브리서의 선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그건 나약하고 병약한 육신을 지닌 모든 이에게 공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요. 뭐 흑사병도 있었지만 또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폭력의 위협도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이 지도 그 뭐 귀족이나 뭐 이런 폭군들의 횡포도 너무 심했고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때라면, 죽음이 너무나 가까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때였다면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죽음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돼요. 죽음을 잊고 살다가 암이 덜컥 걸리면, 죽음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내 안에 내 주변에 죽음이 갑자기 엄습해오면 그때서야 그 공포가 엄청나지는 겁니다. 어쩌면 똑같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사람과 있다가 충격을 받으면서 사는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죽음, 이게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였을 때, 젊었을 때는 이를 느끼며 살기 힘듭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이 살아있음이, 너무나 활기 넘쳐서 힘이 넘쳐서 죽음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죽음은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기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지금은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가깝다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삽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젊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뭐 12구 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곁에 죽음이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꽃다운 청춘이 그렇게 쉽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음은 너무나 가깝습니다. 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예외 아닙니다. 죽음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언제든 죽음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듭니다. 오늘날은 좀 반대로 그 죽음이 별로 이게 뭐랄까 크게 다가오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크게 느낄 겁니다. 언제든 차가울 죽음을 나만 모르고 살려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 혹은 세상 것에 한껏 욕심을 부리며 살면서, 세상 것에 흠뻑 취해 흡족해 하면서, 세상 것에 부러워 늘 근심 걱정 시리에 빠져 지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잊고 살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상 것이 죽음을 이렇게 밀어놓게 만듭니다. 죽음의 성큼 다가온 줄 모르고 우린 살고 있기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모르는 척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죽음이 아직 내 것은 아닐 거다 믿으며, 철석같이 믿으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든, 죽음을 모르며 살든, 그들은 결국 죽음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죽음은 가차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엄습할 겁니다. 갑자기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죽음은 나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 없어지고 말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면은 그냥 슬프죠. 한탄이죠. 하지만 예수님, 이 히브리서의 어떤 정신은 죽음 앞에 풍전등화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 죽음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분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분 하느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만 바라보고 나 혹은 죽음이 없는 듯 살지 말고 하느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자, 죽음만 바라봐도 슬픔이에요. 죽음이 없는 듯 세상 것만 바라봐도 그것도 슬픔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죽음이 있든 없든 죽음이 아닌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은 겁니다.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느님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죽음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 기쁘게 살라고 이 살아있음을 하느님과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잊게 한, 우리를 살아있게 한 하느님, 그분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는 늘 당신께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을 기쁘게 살면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한순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하루하루를 하느님을 생각하고 찬미하고 살면 됩니다. 기쁘게.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기쁘게 이 세상을 사는 법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독서 마지막 구절.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하시는 분, 그래서 유혹을 떨치며 탈출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진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유혹에 허덕이지 않게 죽음에서 탈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마냥 죽음에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등장합니다. 고대 시대의 질병은 하느님이 내리신 천벌처럼 느꼈습니다. 그와 반대로 건강과 부귀는 하느님의 은총, 축복을 받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벌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팽배했겠죠. 오늘날처럼. 빈부의 격차에서처럼 질병은 언제든 죽을 위협 속에 위협에 뭐랄까 이렇게 내모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는 것은 축복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질병 하나로 예수님은 그런 병든 이들과 함께합니다. 질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런 병든 이들에게 하느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질병이 생기는가? 왜 질병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아마도 사람이 사람을 버려서 사람이 하느님을 섬기는 걸 버리고 그래서 사람 섬기는 걸 버려서 아마 이거는 그 장모의 그 있으면 시중들다 그게 서브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김을 잊어버려서 하느님 섬김 인간 섬김을 잊어버려서 왜 악마는 병든 이들 사이에서 활기를 치는 것일까? 단순히 병과 악마를 따로 떨어질 게 아니라 같이 보게 된다면 저는 나름대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질병도 서러운데 악마는 병든 이를 왜 더 괴롭히는 것일까? 악마는 그들과 하느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질병 때문에 하느님을 잊게 하고 하느님께 탓을 돌리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께 거부하고 하느님을 저주케 하는 존재, 그게 악마입니다. 악마의 역할은 인간과 하느님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잊게 하고 또한 하느님도 잊게 만듭니다. 악마가 하느님을 잊게, 혹은 죽음만 바라보게, 혹은 죽음을 잊어버리게, 그래서 하느님도 잊게, 결국은 목적은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세상 것에만 빠져 살도록 오늘날 같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하느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오늘날도 악마가 팽배한 것처럼, 혹은 인간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여 하느님을 멀리하며 살도록 악마는 만듭니다. 늘 하느님과 멀어지게. 인간이 하느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느님 말씀을 거스르며 하느님이 바라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도록 악마는 부추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빠져, 자기 욕심에 빠져 살도록, 자기 좋은 것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게 악마 아닙니까? 악마의 유혹에 빠져나오는 법 무엇일까?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악마를 몰아내었지만 악마는 계속 예수님을 유혹했나 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유혹을 견뎌내신 그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행한 모든 일은 하느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칫 하느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우쭐거림에, 혹은 자식이 자신의 만족에 다시 그분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다시 기억하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감하셨을 겁니다. 무언가 성공과 성취가 있을 때 예수님은 마냥 뿌듯해하거나 마냥 흡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 안의 우쭐거림, 자만, 만족으로 하느님을 잊거나 하느님을 멀리하지 않으려고 애써 기도로 무장하십니다. 다시 기도를 찾으십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자 기도로서 하느님 앞에 기본, 하느님 관계의 기본을 다시 찾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죽음에만 빠져 살도록, 혹은 죽음을 잊고 살도록 하는 오늘날 시대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게 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 기도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들뜨지 않게, 그리고 또한 반대로 침울해지지도 않게 늘 하느님 앞에 기본 자세를 되찾게 합니다. 하느님을 잊으며 자기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혹은 하느님 대신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지내지 않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게, 그리고 세상 것 없음에, 부족함에, 시리에 빠져 지내지 않게 나를 건져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것을, 이 몸을, 이 시간을, 이 삶을, 내 가족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지 못한 내 자신의 통회를 하며 이 마음을 잊지 않았었으면 합니다. 이 마음이 이 기도에, 이 기도가 될 거고, 이게 나를 제대로 된 하느님께 향하는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기도가 나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가 나를 그 많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래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 삶의 해방입니다.